요한계시록 3장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의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네가 알지 못하리라. 자, 오늘부터는 다섯 번째 사대교회를 향해 주님 보내시는 편지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지껏 첫 번째 교회는 에베소 교회, 두 번째는 서머나 교회, 세 번째는 버가모 교회, 네 번째는 두아디라 교회, 그리고 지금 다섯 번째 교회를 향해 편지 보내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편지도 마찬가지여서 몇 가지 공통적인 내용 항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편지 받는 사람이 나오죠.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래서 교회를 섬기는 목회자들, 직분자들이 직접적인 편지 수신인이고요. 당연히 뭐 사대교회 성도들, 오늘날 우리들도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에 해당합니다. 편지 보내는 분이 누구인지가 그 뒤에 나오죠. 하나님이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그럼 예수님께서 이 편지를 쓰시고 보내시는데 다른 교회들과 마찬가지로 사대교회만 관련되어 있는 좀 독특한 주님만의 자기 설명, 자기 표현이 나옵니다. 여하튼 뭐 설명이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예수님께서 편지를 쓰시고 보내시는 거죠. 그 뒤에 실제 내용이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요 1절 뒷부분부터 시작해서 3절까지 내용이 나오는데 요 내용을 잘 보시면 뭐 일단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두 가지 우리가 특징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사대교회를 향해 주님 편지 보내시면서 책망을 먼저 하셨습니다. 앞에 나왔던 교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교회는 다 크든 작든 칭찬을 먼저 해주셨어요. 그런데 지금 사대교회는 책망이 앞서는 교회입니다. 이걸 쉽게 이야기하면 이렇게 딱 봤을 때 넌 아무래도 좀 혼나야 되겠다. 이제 이게 제일 두드러진, 좀 안타까운 모습의 교회인 거죠. 두 번째 특징은 이제 조금 뒤에 내용을 살펴보겠지만 여기서 꾸지람 듣는, 책망 듣는 내용이 사대교회만 당한 독특한 어려움이 아닙니다. 주로 앞부분에서 주님께서 책망하시거나 회개를 촉구하실 때 대략 두 가지 내용을 말씀하시거든요. 하나는 행함에 대해서, 또 하나는 이단 사상을 따라가는 것에 대해서 책망하시고 이런 것들이 그게 문제가 되었는데 여기서 이제 행함과 관련된 문제를 주님이 지적하십니다. 그래서 크게 보자면 사대교회가 책망 듣는 이유는 행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실천하는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께 이제 책망을 듣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뭐라고 책망하셨는가? 책망하시는 세부적인 내용은 두 가지인데요. 제일 처음에 이렇게 시작해요. 내가 너의 행위를 안다.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이러면서 시작하죠. 사실 이게 어찌 보면 제일 중요한 내용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일 두려운 내용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뭐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가 여기에 좀 더 관심을 기울이곤 하지만 주님이 처음 말씀하신 건 이거죠. 나는 네가 어떤 모습인지 알고 있다. 네가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는지 알고 있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야기하면 네가 행함이 없는 믿음, 실천이 없는 믿음, 껍데기뿐인 믿음을 갖고 있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다. 주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뒤에 가면 조금 더 구체적인 표현들이 나오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습니다. 또 사람들로부터는 믿음이 좋은 척 그렇게 인정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는 아, 저 사람 정도면 괜찮지, 저 사람 그래도 꾸준히 신앙생활하고 교회 나오고 괜찮지, 굉장히 도덕적이고 성실하게 살잖아, 사람들에게는 인정받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종종 이런 것들을 헷갈려하는 때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세상적으로 보면 참 부족할 것이 없고 괜찮은 사람인데 믿음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종종 우리들은 다 눈에 보는 것에 약해서 세상적으로 괜찮은 사람이면 믿음도 괜찮을 것처럼 생각을 해요. 주님께는 그거 통하지 않습니다. 종종 제가 형제들에게 이야기할 때 그러거든요. 참 이게 이야기하고 싶지 않은 내용이긴 하지만 참 이렇게 별로 못생긴 자매가 기도를 하면 보는 형제들이 별로 은혜를 못 받는데 예쁜 자매가 기도를 하면 되게 신앙이 좋은 줄 알아요. 이게 사람이 갖고 있는 어쩔 수 없는 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도 참 부끄러운 얘기고 하고 싶지 않은 얘기지만 서울대 나오고 부자인 사람이 교회 오면 야, 기둔 같은 일꾼 될 사람이 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사람이 사람들은 그런 것들에 자꾸 속아 넘어가요. 괜찮아 보이거든요. 허우대가 멀쩡하면 괜찮은 사람처럼 생각하거든요. 주님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고요. 네가 겉보기에 그럴듯해 보여도 천만에 네가 어떤 사람인지, 네가 행함이 없다고 하는 것, 네가 믿음이 없다고 하는 것 내가 안다. 이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알고 있는 내용을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는 이거예요. 그 뒤에 보시면 1절 끝부분입니다. 네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그러니까 이름과 실제가 다르다고 말씀하세요. 이름은 뭐냐면 나는 살았다입니다. 이름은 살았다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는 뭐냐면 죽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경우들이 성경 안에 보면 많이 있습니다. 많이 나옵니다. 속과 겉이 다른 거죠. 이런 거예요. 예루살렘은 이름의 뜻이 뭐냐면 예루샬라임. 샬롬의 도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평안의 도시. 근데 예루살렘은 샬롬을 누려본 데가 거의 없습니다. 늘 지지고 볶고 싸우고 전쟁하고 참 남의 땅에 들어가고 남의 손아귀에 들어가고 실제로는 평안을 누리기가 참 어려운 곳인데 도시 이름은 평화의 도시입니다. 베들레헴이 무슨 뜻이냐면 떡집이란 뜻입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루세 시어머니 나오미가 떡집에 살았는데 베들레헴에 살았는데 거기 곡식이 없어요. 먹고 살 게 없어서 남편과 아들 둘의 손을 잡고 남의 나라로 이민을 갔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살던 동네 이름은 떡집인데 먹을 게 없어 도망가는 그런 지경이에요. 우리가 흔히 요즘 쉽게 이야기할 때 이런 거죠. 붕어빵에는 붕어가 들어있지 않습니다. 붕어빵은 그냥 붕어빵이지 그 안에 붕어 안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계가 뭐냐면 교회 이름 뭐예요? 살아있답니다. 살아있다. 근데 실제로는 죽은 거예요. 뭐 이게 남의 교회 이야기하기엔 좀 미안한 면이 있긴 하지만 예전에 제가 부교육자 때 김서택 목사님이란 분 모셔서 사경회를 종종 하곤 했는데 김서택 목사님 오시면 우스갯소리처럼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사랑의 교회, 사랑이 없는 교회. 그럼 왜 이렇게 냉랭하냐. 사랑이 막 차고 넘쳐야 되는데 목사님부터 성도들까지 다 냉철하고 차갑고 품어주는 맛은 하나도 없고 그러시면서 하실 말씀이 본인이 섬기는 교회는 제자교회인데 우리 교회 제자 훈련 안 한다.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종종 했죠. 우리 교회 이름 언약교회. 왜 성도들이 자꾸 지각을 하고 약속을 안 지킬까? 여러분, 그래서 이게 껍데기와 실제가 다른 거예요. 사대교회는 이름은 뭐예요? 나는 살아있다. 그런데 실제는 죽어 있습니다. 이게 사대교회의 현실인 거예요. 이게 이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 대해 주님 책망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권면하시는, 명령하시는 내용이 나오죠. 2절. 너는 일깨요.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여기 보면 남은 바 죽게 된 것 이런 표현이 나와서 상황이 어떤지를 더 적나라하게 묘사했어요. 남은 바 죽게 된 건 뭐냐면 남아있는 게 있기는 한데 그것도 지금 생명이 달랑달랑 간신히 붙어있어서 죽을 지경인 거예요. 가만히 놔두면 이제 죽을 겁니다. 그게 사대교회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사대교회는 죽어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죽어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행함을 할 수가 없어요. 행함을 할 수 없고 가만히 있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지금 남아있는 것도 그냥 산소호흡기에 간신히 꽂고 생명만 연장하고 있는 그런 지경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는 일깨요. 일깨요라는 말은 일어나라. 그만 잠자고 일어나라. 깨요. 깨어있으라. 그만 잠자고 깨어서 일어나라. 그리고 주님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굳건하게 하라. 가만히 놔두면 이제 죽을 거니까 죽지 않게 어떻게든 살아남기 위해서 행함이 있는 믿음이 되기 위해서 발버둥치고 굳건하게 살아있는 것 그 목숨줄이라도 붙잡고 있어라. 그렇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일어나서 깨어있으면서 죽지 않게 발버둥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니까 이거는 참 안타까운 그런 명령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너 그렇게 살면 행복하게 못 살아. 그러니까 생명을 윤택하고 풍성하게 누리기 위해서 노력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여지껏 갖고 있지 못한 거 더 누려라. 어떻게든 찾아봐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그런 얘기는 지금 할 계제가 아니에요. 교회가 상황이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명령하시냐면 무언가 더 잘해보자 이게 아니라 죽지 않기 위해서라도 좀 발버둥을 좀 쳐봐라. 이렇게 명령하시는 그런 지경입니다. 두 번째 상황이 2절 중간에 또 나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의 두 번째 상황이에요.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 이것도 안 좋은 내용이죠. 책망하시는데 그럼 행위가 없느냐? 있기는 있는 것 같아요. 막 뭐 제대로 좀 하는 행동이 있는가 하고 막 찾아보니까 껍데기로 뭔가 하는 게 있기는 있어요. 근데 주님이 그 있기는 있는데 온전한 행동이 아니어서 그 행동이라고 말하기도 어렵다.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겁니다. 이것도 좀 나쁜 얘기긴 하지만 그냥 주일날 예배드릴 교회를 간신히 나왔어요. 간신히 나오는 것 그 자체는 그나마 괜찮은데 나와서는 하루 종일 졸다가 갑니다. 그럼 이게 도대체 예배를 드리러 나온 거냐, 졸로 나온 거냐. 어떤 경우에는 너무 힘들고 피곤할 때는 졸더라도 교회 나와서 조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그러니까 안 나오는 것보다는 나오는 게 좋은 거죠. 그런데 이거를 과연 칭찬을 해주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행전은 어떠냐면 행함이 없느냐? 있기는 있어요. 근데 그 조금 남아있는 행함, 숨쉬고 있는 그 흔적이 그나마 온전하지 못해서 이걸 도대체 믿음이 있다고 말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지경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에 대해서 주님께서 다시 명령하십니다. 3절에 보면 온전한 것을 사지 못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하시죠. 3절.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해라. 이미 과거에 받은 게 있어요. 알고 있어요. 다. 은혜를 받은 적이 있어요. 그것을 잘 생각하고 두 번째로는 잘 지키고 세 번째로는 회개하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받았던 은혜 너 생각 조금만 해보면 어떻게 하는 게 믿음인지 무엇이 행함이 있는 건지 너 알 수 있어. 잘 생각을 해봐. 그리고 생각해서 깨닫게 된 그것을 어떻게든 잘 꼭 붙잡아서 잘 지키고 지킨다고 하는 말은 어떤 외부의 침입으로부터 잘 보호한다는 뜻도 있고요. 생각난 것을 순종하고 실천한다는 뜻도 있습니다. 다 똑같은 뜻을 갖고 있어요. 어떻게든 잘 붙잡아 지키고 회개해라. 지금 이대로 있으면 안 돼. 회개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경고하시는 말씀을 심판선포를 3절 뒷부분에 하셨죠. 나는 일어나지 않으면 깨어있지 않으면 여기서는 요거 한 가지만 이야기했지만 잘 붙잡아 지키지 않으면 굳건하게 하지 않으면 생각하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이런 뜻도 여기 다 포함됩니다.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 내가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주님께서 도둑같이 이른다고 말씀하실 때에는 항상 깨어서 주님 재림하실 걸 준비하는 그런 청지기다운 삶을 살라 명령하시면서 이 내용이 항상 나왔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오시면 심판도 행하시고 상도 주실 것이다. 그때 심판받은 자 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한두 가지 말씀 정리해서 우리가 생각해보고 오늘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내용은 뭐 너무나 단순한 것인지라 우리가 뭐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실 설교자 입장에서는 이런 본문을 설교할 때는 마음이 껄끄럽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좋은 내용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봅시다. 첫 번째부터 네 번째 교회 부족한 점들이 있었죠. 그래도 주님이 처음에는 칭찬해 주셨는데 사대교회는 불행하게도 책망을 먼저 듣는 교회입니다. 사대교회 딱 하면 나쁜 점들이 먼저 두루룩 하고 떠오르는 거예요. 나쁜 점들이 먼저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야 걔네는 껍데기만 신앙인이지 종교에다가 기독교라고 쓰기는 하는데 정말 이걸 믿음이 있다고 할 수 있을까? 이제 이런 참 위태위태한 그런 모습이 사도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현실 속에서는요 안 좋은 교회가 좋은 교회가 있죠. 모든 교회가 다 주님이 피로 값주고 세우신 교회지만 안 좋은 교회 좋은 교회 있습니다. 훌륭한 교회 나쁜 교회 있습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여서 행함이 있는 실천이 있는 믿음 생활을 하는 성도와 껍데기뿐인 그런 성도도 있습니다. 오죽하면 썬데이 크리스찬이라는 말이 생겼겠어요. 주일날 그냥 가방 달랑달랑 들고 예배드리러 와서 하루 종일 졸다가 돌아가는 이게 교인이라고는 하지만 진짜 성도라고 할 수 있을까? 그런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연 어떠한 모습인지를 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 중에 달란트 비유가 있죠. 충성을 다했던 그런 종도 있지만 한 달란트 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 사람은 주인의 종일까요? 아닐까요? 종이 맞죠. 주인으로부터 은혜를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은혜를 받았죠. 직분을 받았나요? 못 받았나요? 직분도 받았죠. 그렇지만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아무것도 안 하고 은혜가 있음에도 직분이 있음에도 주인의 종임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한다는 말이 아이고 제가 주인이 엄한 사람이고 당신이 괴팍한 사람이어서 괜히 트집 잡을까봐 그냥 묻어두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이런 지경이 이런 변명을 하잖아요. 분명히 종들 중에는 한 달란트 받은 그런 종도 있습니다. 아마 사대교회가 그런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현실적으로 생각할 때는 사대교회가 이렇게 된 데는 나름대로 여러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그냥 지나가는 속담처럼 참 처녀가 애를 낳아도 할 말이 있다고 무덤에 비문에 변명 없는 비문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사대교회가 왜 이런 지경이 됐느냐 하면 자기 나름대로는 절박한 여러 현실적인 이유들이 있을 겁니다. 또 우리가 그 이유들을 들으면 수긍할 만한 그런 구석도 있을 거예요. 아, 그래서 그렇게 됐구나.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행함이 없는 믿음으로 전락했구나. 그래서 부득이하게 예배를 빼먹는구나. 부득이하게 와서 이런저런 행동 잘 못하는구나.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자기 자신을 합리화하고 변명할 때 사용하는 것들 뿐일, 그런 것에 이제 불과할 뿐이고요. 주님께서는 정말로 믿음의 열매가 있는지 행함이 없는지를 보십니다. 여러분, 사대교회를 보면서 우리가 다른 사람 손가락질하고 정죄하는 그런 구석으로 쓰지 말고, 아, 김 집사는 사대교회 같아, 이렇게 하지 마시고, 혹시 우리 안에 이런 모습이 없는지 한번 잘 생각해보고, 주님, 우리가 주님 말씀하신 대로 이미 많이 늦은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이라도 주님 앞에 회개하고, 내가 생각나는 것들 다시 잘 마음을 정돈해서 순종하고 믿음 생활 잘하는 성도가 되겠습니다. 이런 마음들을 먹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모쪼록 주님 앞에 칭찬거리가 먼저 생각나는, 그리고 풍성하게 칭찬 듣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는 아직도 많은 시간이 남아있음을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 비록 우리가 지금까지 부족한 부분들, 모자랐던 부분들, 알면서도 순종하지 않았던 부분들이 있었다 할지라도 오늘부터라도 회개하고 주님 앞에 행함이 있는, 열매가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도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겸손하게 자기 자신을 잘 돌아보아 혹시 사대교회 같은 모습이 있다면 주님 앞에 어여나와 회개하게 하시고, 또 다시 한 번 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굳게 결심하고 행함이 있는, 실천이 있는, 열매가 있는 신앙생활 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상황과 형편들이 너무 좋지 못해서 힘겨워서 우리가 믿음을 포기하거나 혹은 세상의 것들을 선택하는 때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런 것들에 휘둘리지 아니하도록, 또 그런 것들을 변명거리로 삼지 아니하도록 우리에게 굳건한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 기도할 때에 주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가장 좋은 곳으로 채워주시기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